자, 오늘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 바로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초강력, 제가 보기엔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인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올해 부동산 대책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 대책은 지난 6월 27일 날 6.27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 기억나시죠?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만 하겠다, 상한선을 만들었던 바로 그 대책입니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었죠. 그리고 수요 대책만 있고 공급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9월 7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옵니다. 일명 97 부동산 대책이에요.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라는 특단의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수요 대책도 나오고 공급 대책도 나왔네. 다 나왔네. 근데 왜 또 세 번째 대책이 나오냐? 왜 그렇겠습니까? 역시 한번 보여드렸던 그렇게 대책이, 강한 대책이 두 개나 나왔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6.27 대책 나올 때 좀 멈추는 것 같더니 97 대책까지 나왔는데도 다시 버스가 출발하니까, 버스가 되게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강하게 출발하니까 이것도 타려고 그냥 서울 부동산 전체가 들썩들썩, 풍선효과라가 들썩들썩들썩, 여기 누르면 저기가 뜨고 저기 누르면 여기가 뜨고 계속 풍선효과가 나니까 그걸 막고자 10월 15일 날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겁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쭉 보여드릴 텐데 저게 딱 뜨자마자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냐. 국토부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일으켰어요. 오자마자 가서 보더라고. 국토부 홈페이지를 열면 서비스 접속되게 터졌어요. 서버 터졌어. 문뚫기 열리라고. 열려 빨리 봐야 빨리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서비스 접속 대기 중에 떴고요. 오전 10시에 발표됐는데 오후 5시에 조회수가 이례적, 이 정도면 이례적인 겁니다. 정부 대책 발표를 누가 봐. 이거 뭐 1000건, 2000건 그런데 3만 건이 찍혔어요. 조회수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저 대책을 보기 전에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은 뭐냐. 역시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수요, 말 그대로 뭐 투기적 수요, 이런 상승을 바라는 그런 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저 대책에 나온 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최근에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택시장 불황이 확산이 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올라감에 따라서 가수요, 투기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그렇게 급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강 인접 자치구 급등, 성남 분당, 안현 동안, 과천 광명, 경기 지역의 상승폭 확대, 거래량도 기존에 규제했던 강남 상부나 용산구 쪽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서울의 비규제 지역 이런 데가 또 빠르게 증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나왔다는 건데요. 게다가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통화량 M2까지 평균 이상으로 늘고 있다. 광희 통화량까지 늘고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의 유동성에 의한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압력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지난번에 공급 대책이었기 때문에 수요 관리 대책이 될 것이다. 선제적인 수요 관리 조치,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가게나 기업의 자본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생산적 부문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3,700을 찍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올해만 60%가 이상 오른 킹스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또 이래서 그날 주식시장에 또 분위기가 좋았었죠. 이런 목표 아래 이번 대책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번 대책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 이런 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지정을 했냐? 대상 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서울시 전체하고 경기도 남부에 이만큼이에요. 정말 이만큼인데 그게 전체가 지정이 됐어요. 일단 보여드릴 텐데 조정 대상 지역은 뭐고 투기 과열 지구는 뭐냐? 이걸 알려드려야 이제 좀 더 감이 오시겠죠. 조정 대상 지역,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막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집값 상승률이 너무 높고 차격 경쟁이 치열하고 얘가 지정이 되면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있죠. 부동산 살 때 이런 걸 내야 돼요. 어떻게 그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럼 이제 국세청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서 얘가 이거를 이렇게 번게 맞는지 뭐 이런 걸 세금을 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 과열이 돼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곳이에요. 이미 급등했어. 그래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주택 구입이 어려워. 그러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든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다든지 이런 이제 강한 규제를 넣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지정이 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및 투기 과열 지구가 된 거죠. 기존에는 이게 어디였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의 4개 구였습니다. 근데 아래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감이 없죠.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하늘색은 기존의 규제 지역이고요. 핑크색이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 까만 라인이 서울시예요. 서울시는 전체고 경기도 이 아래 이 넓은 지역 있죠. 여기 전체가 이번에 규제지구로 들어갔습니다.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뭐 수정, 중원구,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 하남. 하여튼 이게 다 들어왔어요. 하남까지 이렇게 총 12개 지역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로 묶이면 뭐가 달라지냐 여기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 첫째,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대폭 축소됩니다. 얼마나 축소되냐? 기존에는 결국 규제가 없어. 그럼 LTV, 집값 10억이면 뭐 7억까지 나온 거, 요게 LTV죠. 론 투 밸류니까 집값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냐? 기존에 집값 대비해서 무주택자가 70%가 나왔어요. 5억짜리 집을 사면 3억 5천이 나왔습니다. 주택 하나가 있는 사람은 60%가 나왔어요. 5억이 있으면 3억이 나왔어요. 이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는 40%,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나온 대출액이. 유주택자는 0%입니다. 0%, 0%. 대출이 안 나와, 이제.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최대한도 옛날에 6억이었잖아요. 지금도 최대한도는 6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냥 6억이 아니라 지난 대출에서는 수도권이나 규제적 대출 한도가 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또 분리를 해서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초과하는 집은 2억 나옵니다. 그럼 25억짜리 집이다. 그럼 23억 현금 있어야 돼요. 20억짜리 집이다. 그럼 대출 4억밖에 안 나와. 16억 현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6억인 지역이 강남 4구였는데 그게 아까 보여드린 이 엄청난 이 규모 있죠. 이 규모 전체가 15억 이하가 6억이고 비싼 집들은 4억이다. 2억밖에 대출이 와장창 줄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만 줄었냐?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 이건 아실 필요까지 없는데 한마디로 뭐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3%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또 줄은 겁니다. 본인의 소득 대비한 대출 맥스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시를 보시면 소득 5천의 차주, 나는 소득 5천인데 돈을 빌리고 싶어. 당연히 이제 유형에 따라 다른데 예전보다 2,200에서 4,300만 원이 줄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두 배로 올렸기 때문에 소득 1억 차주는 기존보다 6,700에서 8,600에 대출이 안 나와요. 보통 맥스로 땡기니까 4,000이 줄었고 또 8,600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줄인 얘기고 더 센 얘기가 있는데 아 이게 또 엄청 센. 자,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어요. 또 저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주택을 매입하면 2년간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됐단 말입니다. 저 지역은. 물론 그 2년 뒤에는 할 수 있어. 2년 뒤에. 매입하고 2년 뒤에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살 때 내가 전세로 사겠다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억이 어디냐? 서울 시내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사실상 갭투자가 전면 금지됐어요. 아 물론 산 다음에 2년 뒤에 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해당 지역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됩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전세가 사실 갭자가 멈췄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잔금을 전세 대출 받아서 내는 그런 거 있죠. 소유권을 너가 잔금을 주면 전세금으로 내가 그걸 받아서 소유권을 받아올게 뭐 이런 대출 지금까지는 강남 4구에만 안 되는데 저 지역 전체가 이제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대출이 조금 나온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센 게 있어요. 와, 이것도 전세 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아파트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지금 전세 대출 받아 전세 살고 있어. 그리고 돈을 모아서 저기 다른 아파트 살겠다. 그럼 나는 사는 데와 거주하는 데와 내가 산 바이한 아파트가 다르잖아요. 이게 막히는 겁니다. 전세대출 보유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에 제한돼요. 전세 대출 받아 살면서 돈 모아서 아니면 대출 받아갖고 3억 초과 아파트를 못 삽니다. 취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사면? 그럼 전세 대출이 회수돼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전세를 살고 있어. 그럼 상관없습니다. 내 돈으로 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면은 전세 대출이 회수된단 말이고요.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을 한 사람은 전세 대출이 제한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많이 하잖아요. 내 아파트를 사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는 전세를 줘. 그리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전세 살잖아요. 이런 분들 많죠. 내가 산 좋은 곳은 좋은 아파트도 전세 주고 거기 이제 전세자가 살고 나는 그 전세금 받아서 딴 데 전세 사는 분들이 있죠. 이게 많은데 아파트가 있으면 이런 전세 대출도 이제 제한됩니다.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하면은 전세 대출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게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셉니다. 1억 이상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매입이 제한돼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1년 뒤에는 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막혔어요. 옛날에는 강남과 용산, 서울 상고만 대상했는데 이제는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5월에 나는 1억 대출을 받았다. 신용대출을 내년 5월까지 안 돼요. 1년간. 저는 마이너스 통장 1억 뚫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1억 원을 뚫고 돈을 안 썼어도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잔액 기준이 아니에요. 약정액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1억 한도로 뚫어놨으면 안 써도 못 삽니다.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신용대출 1억 받았는데 한 3천 갚았거든요. 7천밖에 신용대출 안 남았는데 에헤이. 아까 얘기드렸죠. 잔액 기준이 아니에요. 약정액 기준이에요. 1억 받았으면 1억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은 규제 전 지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지금 막 나온 걸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도 있고 뭔가 수정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본 내용은 신규가 아닌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받은 것도 내년 5월까지 적용이 돼. 지금은 그래요. 바뀔 수 있을 거 같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했지만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도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된다. 한마디로 서울시내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1억 이상 신용대출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이 제한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2주택 취득세를 8%로 올렸고요. 3주택은 12%로 올렸습니다. 취득세만. 12% 올라도 세금을 10% 내야 되기 때문에 취득할 때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중과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전면 배제했어요.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요. 3주택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지금 내년도 5월까지 유예예요. 2026년 5월까지. 이건 왜 유예냐? 다주택자라면 지금 팔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안 팔면은 이제 고세금이 있으니까 빨리 팔아라. 아니면 양도소득세 중과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또 시끄러운 굉장히 강한 규제인데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됩니다. 재건축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는 1주택으로 제한이 돼요. 이거 2주택 뭐 이렇게 있죠? 안 돼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게 가장 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합원인데 조합원으로 막 부담금이 많아. 못하겠어. 이렇게 양도하잖아요. 이제 막힙니다. 막히고 뭐 아래는 읽어보세요.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취급 시 추가주택 구입 제한되고요. 정비사업 분양 재담청 제한도 있는데 위에 있는 두 개가 제일 큰데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조합원이면 내 집 못 팔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인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일부 조합원들 모두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 가서 보시고 예외도 있는데 매도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택을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집 못 파네요. 근데 분담금이 커요. 예를 들면. 그럼 분담금은 어떻게 해요? 잔금 대출 강화됐던데 지금 분담금이 커서 나 감당 못할 것 같아. 집을 팔고 나가야지. 근데 집을 못 팔아. 그럼 분담금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두저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대출이 많이 준다 그러니까. 또 분담금이 요즘에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또 굉장히 강하게 이슈가 되는 곳들이 있고 재건축 조합보다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그럼 지금 2주택 보유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1가구를 제한 나머지는 현금 청산이 됩니다. 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고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한 가구를 제외하면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공급할 때 1주택밖에 못 받을 수 있다. 또 있습니다. 청약 규제 강화됩니다. 저런 대로 원래 저런 어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원래 받아야 되는 실수요자가 못 받기 때문에 청약 규제를 강화합니다. 보통 그래요. 국민 민영주택 이런 데 1순위 작용 요건을 강화합니다. 뭐 세대주일 것, 5년 이내 당첨자 세대 구성원이 아닐 것, 재당첨 제한도 있고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청약 제한도 굉장히 강화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자금 조달 계약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넓은 지역들은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든지 입주 계획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 전체죠. 증빙 자료 제출도 아마 의무화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적용되냐? 이미 적용됐어요. 발표를 15일 날 했는데 적용 시기가 10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날짜를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빼면은 10월 16일 날 이미 지정이 됐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마음 급한 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요거 추가 지정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허가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서부터 뭐 여기 뭐 왜 들어오고 뭐 그쵸 뭐 이런 것들, 언제 들어오고 바로 들어오고 전액 현금이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돼야 허가가 나는 건데, 다 아시죠 이건?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매매계약 같은 걸 체결하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허가구역이에요. 여기 가시면 뭐 요건들이 있어요. 뭐 언제 입주, 그쵸? 뭐 현금, 뭐 어떻게 얼마 내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어디가 됐냐? 여기 전체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 12개 지역 전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어요. 갑자기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렇게 외곽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옛날에만 해도 정말 뭐 서초, 강남, 송파 뭐 이런 뜨거운 데만, 용산 뭐 이런 데만 있지 않았는데 전체가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대체 몇 만이 살 겁니까? 천 몇백만 살겠죠? 천 한 2, 3명만 이상 살 것 같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대상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게다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 소재하는 아파트는 당연하고요.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동 이상 있으면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포함입니다. 그게 굉장히 센 거예요. 왜 이거 보면은 단지 중에 하나가 높고 옆에 연립다세대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그냥 연립다세대는 포함이 아닌데 대규모 단지들 있죠. 거기는 포함이고 지정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되면 풀릴 거냐 그건 모르죠. 그거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됩니다. 갭투자 이런 게 안 되죠. 집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돼요.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입니다. 외국인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허가가 나요. 그 뭐 쓰는 게 있어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까지 뭐 실거주, 뭐 주거 계획 뭐 이런 거 제출하는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게 나와서 야 이거 진짜 세다라고 얘기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강화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주택담보라는 거는 오피셀 상가도 포함이거든요. 빌딩도 포함이에요. 빌딩 거기 있는 상가 빌딩 그런 것들도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그럼 토호구역은 40%면 저 구역 내에 있는 상가도 오피스텔도 전부 다 40%밖에 안 나오냐, 이것 때문에 진짜 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 나왔습니다. 정정. 오피스텔의 상가는 70% 나중에 바꿨어요. 자료에는 저렇게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수정될 수 있어요. 수정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못 봤을 것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서 꼭 관련이 있는 분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오피스텔과 상가 등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토호구역 적용 범위 들지 않는다. 여전히 LTV 40%를 해준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데 전세대출의 이자 상한분도 DSR 규제에 반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엔 대출 가능 금액이 더욱 줄어든단 말입니다. 여기 있죠.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엔 전세대출 이자 상환하는 것도, 이자를 내는 것도 너 소득 줄어든 걸로 쳐서 DSR에 반영해서 그걸 감안하게 대출을 줄게. 그 대출 가능 금액이 당연히 이자분도 다 빼니까 더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이것도 셉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검토하겠다. 이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부동산 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그러니까 능력이 된 사람이 부담해라 뭐 이거죠.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마련하겠답니다. 아직 마련이 된 건 아니에요. 보면은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들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하겠다.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뭐 늦어도 6개월 내에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동산 세제 합리화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여기까지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있었는데 여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한 게 있는데 세제 고민해야 된다. 보유세가 낮은 게 사실이다. 취득 보유 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할 건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하게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유세는 올리고 아마 뭐 양도세건 뭐 취득세건 거래세는 좀 줄고 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추측을. 뭐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내 인터뷰 이렇게 됐습니다.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 그러니까 보유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부담이 낮으니까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리는 말이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셨고요. 여당 국회의원 한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다. 똑같죠? 여당과 정부 당국자분의 말이 비슷한 거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게 하는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보유주택세와 관계없이 옛날에 다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가더라. 아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 수로 세지 말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자. 뭐 1억짜리 두 채 갖고 있어봐 2억밖에 안 되잖아. 근데 누군 2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네? 그럼 거기가 훨씬 뭐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설계. 어우 세다 세. 누진적으로. 뭐 저게 얼마나 누진적일지 모르겠는데 고가주택일수록 점점점 우리 소득세처럼 소득세 뭐 1억 넘어가면 올라가고 2억 넘어가면 올라가고 막 5억 넘어가면 막 올라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소득세처럼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이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정책 당국자들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장난치는 거 장난질 엄벌하겠다. 불법 행위를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허위 신고가 거래 거래한 다음에 취소 해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수사 의뢰 들어간다. 그걸 위해서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 도입하겠다. 뭐 특검 도입하는 특검 부동산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불법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겠다. 그리고 국세청도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가 아파트 산 사람은 국세청과 면담을 준비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서울 한강 인접지 초고가 주택 30억 이상 매수자 전수검증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 강화된 기준으로 정밀 분석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아빠 돈 이렇게 받아갖고 뭐 징여받거나 뭐 하는 분들 있죠. 정밀 분석하겠다는 말과 똑같고 아마 국세청과 면담을 하는 거죠. 아파트 취득반의 증여거래에 의한 탈세자 뭐 집중연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아니면 시세조작 중개업소 역시 집중검증하겠다 이런 거 발표했고요. 국세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니까 증빙자료 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자금 뭐 자료 이런 거 내야 되니까 제출한 증빙 자료는 철저하게 검토하겠다.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여 과열 지역 탈세 정보를 수집해서 탈세 신속 대응,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증빙 자료 국토부에 내면은 곧바로 국세청으로 실시간 토스해서 거기서 이제 공유해서 과세 정보를 활용했다 이런 것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범정부 차원이고 아예 기존 정부 있는 거 말고 부동산 거래 전담 감독 기구를 새로 만든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임시적으로 뭐 하나 설치한다는 것 같고 실제로 뭐 금강원처럼 상설을 기고 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런 걸 설치해서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 그리고 여기 설치되는 전담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 수사, 기획조정 외에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 수사까지도 담당 가능하게 만들 거고요. 부동산 감독기구 내 수사조직을 운영하겠다. 아, 저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뭐 형사님이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사님이나 형사, 경찰 뭐 이런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수사 조직까지도 이제 언급할 정도라면 빌라왕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사회적 이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가서 직접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시장 동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 12개 지역 추가 지정 이거는 뭐 풍선효과라 그러니까 여기 지정했더니 풍선이 여기가 커지네 여기 지정했더니 풍선이 여기가 커지네 그래? 그러면 전체를 풍선으로 풍선효과가 없죠? 전체를 눌렀어 이렇게 뭐 여기가 커지던가 뭐 강원도나 뭐 쫙이 그쵸 뭐 옆에 더 아래 충청 남북도가 커지는 거는 그렇게 되시면은 뭐 대한민국 전체가 풍선이니까 그러면은 뭐 쫙이 뭐 그쵸 대구 오르고 대전 오르고 광주 오르고 부산 오르고 할 테니까 그런 풍선은 이제 나쁜 풍선은 아니니까 풍선 전체를 누르는 풍선 효과를 없애는 이제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택자 안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양측면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할 수도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담당 실장님이 추가 지정 얘기를 했어요.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계속 검토하겠다. 추가를 받았다. 아, 일산. 아, 그래. 잠깐만. 아, 일산. 의정부? 남양. 아예 화성 쪽? 안산가? 그냥, 뭐든지 모르겠는데, 추가 지정도 확대되면은 풍선이 만약에 우리는 저 풍선이 전체를 이렇게 눌렀는데, 다른 곳이 풍선이 되면은, 아, 용인 기흥 쪽도 하여튼 모르지만, 뭐 저기도 이제 뭐 갈 수도 있는. 그냥 아예 대한민국 전, 아, 대한민국 오르면 좋은 데도 있으니까, 오르면 좋은 데도 있으니까. 규제 지역 확대도 뭐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 대책으로 전세 물량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전세 물량 부족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생활용 주택,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죠. 비아파트 물량 안 들어가니까 여기를 신축을 유도하겠다. 다세대 같은 거. 14만 원 매입 확약 물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 더 늘리겠다.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데 지난번에 97 대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한 달 밖에 안 됐으니까 바로 내는 거는 쉽지 않다. 서울시에 필요한 땅도 많지 않고 97 대책 열심히 한 다음에 부족하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토지실장님은 이른 시간 내에 후속 공급 대책도 고민해보겠다. 12월 내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분상제. 그런 후속 카드. 아, 저거 확대 적용.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별도 검토를 거쳐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킹스피로 가라는 말이죠. 킹스피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킹스피. 킹스피가 있으니까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런 반응을 내셨고요. 자, 그리고 얘기는 다 끝났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지금 이것도 이슈가 되는 건데요. 전세 3+3+3 법안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발의예요. 통과된 건 아니에요. 발의인데 발의만으로도 뜨거워. 발의만으로도. 이건 뭐냐? 지금은 전세 제도가 2년이잖아요. 옛날에 2년이었는데 이제 갱신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2+2 4년 하잖아요. 예전에 2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4년이잖아. 근데 4년도 짧다. 개정안은 계약 기간 3년. 지금 전세가 2년인데 계약 기간 전세 3년으로 하고 갱신 청구권을 두 번 주자. 그럼 3년 살다가 더 살래. 그럼 6년이 되는 거고요. 6년 된 다음에 총구에 두 개니까 한 번 더 쓰면 3년 더 살래 하면 9년. 기본 3, 한 번 더 살래 갱신 3, 한 번 더 살래 갱신 2회 3, 3, 3, 3 더 하면 총 9년을 보장해주자. 한 번 전세 들어가면 9년은 살 수 있게 해주자 라는 내용에 거와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월세 상한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는 뭐냐면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상한은 5%밖에 못 늘린다. 예를 들면 뭐 1억 전세면은 늘려봐야 1억 5백이라는 거죠. 계약할 때마다. 3년이잖아요. 3년이잖아. 3년 뒤에 못 올린다는 말과 비슷하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 9년 동안 아무리 늘려봐야 10.25%밖에 못 올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까지도 뭐 같이 고려한다고 했는데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뭐 발의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뜨겁고 결론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전세 시대에서 월세 시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걱정을 많이 하죠. 심지어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하면 최소 2년이 전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유가 주담대를 막았더니 기존에 받는 주담대를 막았더니 사금융을 이용하더라. 전세를. 그래서 갭 투자를 하더라. 사금융을 받아서 은행이나 이런 데를 막았더니 사금융을 이용하더라. 그럼 사금융도 막아야겠네? 그래야 부동산가 안 오르겠네? 사금융 규제라니까? 야 그럼 전세 제한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만약에 3+3+3 법안이 통과되면 9년이 물건이 묶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세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줄지 않을까. 9년이면 10년이에요, 10년. 거의 10년의 규제가 있는 것과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굉장히 줄지 않겠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전세 시대에서 이제 월세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말하다가 틀린 거일 수도 있고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